출애굽기 174번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을 때 이 기록에 포함된 원칙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루는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우상 숭배는 독특합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학대받던 땅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행해진 많은 커다란 기적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던 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의 상황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마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으로 이끈 바로 그 하나님처럼 만들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실 것에 관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모세가 적어도 십계명에 관해 백성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40일간 머물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상, 곧 금송아지는 이 40일의 초기 부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금송아지는 아마 40일의 마지막 무렵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두 장면. 출애굽기 32장에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의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산 밑에서의 장면입니다. 산 위의 장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장막과 기구의 식양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돌판들 위에 율법들을 새겨놓고 계실 때 아론과 그를 돕는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의 광경에서는 율법을 새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산 밑의 광경에서는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의 대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에 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날 그분이 계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해 시향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시내산 위에서의 모세의 경험이 예표였음을 볼 것입니다. 장막에 관해 모세에게 계시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에 관해 계시된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의 문제에 관해서 그러합니다. 모세에게 계시된 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신약의 제사장 체계의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지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체하고 계실 때 땅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금으로 된 송아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경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시기의 상황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상황은 거의 구약에서 일어난 것의 복사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장막과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제사장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제사장에 관해 계시를 주셨습니다. 신약의 다양한 책들을 쓸 때 바울,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시향을 계시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에 관한 모형과 식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의 서신들에서 우리는 장막, 언약궤, 등대, 진설병상, 향단, 노제단, 노대야 모든 기구들의 모양이 하나님의 거처에 관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서신들에서 우리는 또한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늘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에 있어서의 혼합.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금송아지의 경배가 바로 어떤 혼합이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배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정해진 방법으로 경배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경배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많은 경배가 일종의 혼합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한 어떤 것이 경배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혼합이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32장 5절과 6절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탄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앞에 한 제단이 세워지고 백성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정해진 방법으로 우상을 경배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원통 혼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경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경배를 시내산의 이스라엘 자손의 경배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의한 금송아지 숭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불순한 경배의 그림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는 달랐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구속자인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된 백성에 의해 숭배되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후에 백성은 그것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주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즉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방법대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런 제물들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혼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는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 시대의 표현이 있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되는 혼합으로 가득 찬 그런 불순한 숭배를 정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소위 경배라는 봉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참으로 경배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경배받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경배의 대상입니까? 만일 그 경배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외의 어떤 것에 대한 경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노래들을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상 그 경배는 하나님 외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음.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경배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기로 합시다.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들, 즉 물질적이고 영적인 부와 보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기에 이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선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외에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까? 만일 당신이 후자 일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시대나 다음 시대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원칙적으로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금송아지들이 오늘날 아론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런 능력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는 복음 전파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복음 전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이 순수합니까? 참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진지하게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있어서 일 자체보다 더 큰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가장 큰 유혹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의 역사와 여러 설교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의 자서전을 연구한다면 많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음을 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 자신이 우상인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 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은 이방 우상과는 다릅니다. 금으로 된 이 우상을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우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으로 된 송아지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고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누린 사람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확실히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으며 제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지만 우상이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무 우상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우상들, 불신자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분열, 우상 숭배, 간음. 만일 당신이 신약의 원칙들을 안다면 세 가지, 즉 분열, 우상 숭배, 간음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분열은 우상 숭배로 가고 우상 숭배는 간음으로 갑니다. 사실상 분열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자마자 곧 분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하나 이상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또 다른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열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열 조각의 분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은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동안이 지나면 그 그룹의 상황에 불만을 가진 몇몇 형제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또 하나의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포함한 또 하나의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뇨?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뉘었느뇨?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슨 이유로 분열됩니까? 분열은 적어도 몇몇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떤 것을 경배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함축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경배하거나 어떤 사람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자신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이 우상 숭배에 관계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을 때 그는 계속해서 간음을 행할 것입니다. 간음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돈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가 사람을 경외하는데 혼돈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간음을 다 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 이 두 악한 자매들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도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주어진 금을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금이 그분의 장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이 지어지기 전에 백성은 자기 미아를 하는데 금을 사용함으로써 금을 남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미아하는 데 사용된 금은 금송아지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남용하고 그분이 준 선물들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봅니다. 유희와 오락에 관계된 우상.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남용하여 그들의 오락과 유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금송아지의 숭배는 일종의 오락과 유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우상으로 스스로 즐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서서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노래소리를 들었고 송아지와 그 춤춘 자들을 보았다. 이것은 쾌락과 유희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쾌락과 유희를 목적으로 지폐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지만 이것은 유희의 형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희를 위한 갈망에 관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유의가 없는 소위 교회 봉사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유의의 다양한 형태들이 군중을 이끈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즐거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몇 가지 종류의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선물들과 영적 은사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용이 주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들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오락과 유의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침과 설교 등과 같은 영적 은사들도 우리의 쾌락과 영을 위해 남용되거나 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즉 그들 자신의 쾌락과 영을 위한 어떤 것을 세우기에 이 은사들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이 원칙을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상황이 얼마나 가련하며 비극적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에 금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스포츠하고 춤추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경배받고 있는지, 즉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송아지 신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나의 말에 관해 나는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나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극단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지나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하고 있음을 내 영 깊은 데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나 나의 쾌락이나 영을 위해 어떤 것을 세우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깨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목적이나 영을 위해 세우는 모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한 송아지는 항상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거듭거듭 금송아지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금송아지 숭배의 결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경배와 어떤 혼합을 경배하는 것의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혼합을 경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배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송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방인의 경배와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혼합을 경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경배되는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귀걸이를 빼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참되신 하나님께 제단을 건축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데 순결케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론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걸이를 벗어버리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주 다른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그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했다고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론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금을 불에 던지니 이 송아지가 기적적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이 만든 기적들이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파자들은 그들의 집회에 병고침의 사례가 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치료들이 아니라 그러한 설교자들 자신의 손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나는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여 사람이 만든 병고침의 많은 경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 경우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치료되지만 한동안이 지나면 그들의 질병이 되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병 고침들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그들 집회에서 가졌던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인간의 노력, 자극, 광고 등에 의해 성취되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에 행해졌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 주위에 모이는 군중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기적의 결과라고 믿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는 기적적으로 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에 대해 분명하다면 금을 불 속에 던지지 않고 우리의 조각도로 형태를 새기지 않도록 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도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종종 교통했던 이유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진실로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금송아지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을 보고 그로 인해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